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좀 잘 못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더 잘되고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또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해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익숙해지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변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긴장된 상태에서 그 마음을 다해서 하던 일도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마음을 그렇게 쏟지 않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죠. 일은 더 잘 될지 모르지만은 사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그 있는 마음을 보면서 사는 존재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드러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속사람을 보신다 그러셨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속사람, 그 영을 보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속사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 다른 말로 쉽게 우리가 이해하게 할 수 있는 말씀으로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빠져버린 예배는 기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익숙함에서 오는 병폐라 할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드리는 이 예배, 그래서 너무 익숙해져 있고 또 늘 보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마음이 여기에서 떠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그 자세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을 보면은 존경스럽습니다.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메달을 딴 사람이 다음번에도 메달을 따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보통 그 기술이 아닌데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참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우리들에게 참 좋은 모범을 보여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잘했고 마지막에도 유종의 미를 거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저는 본받고 싶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의 마지막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마지막 말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의 마지막 말인데요. 원래 마지막 말을 할 때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되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말하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에 이 다윗이 말을 하는데요. 자신을 가리켜서 높이 세워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높은 곳에 선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높이 세워진 자, 수동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일어나서 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겸손함이죠. 다윗이 어찌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다윗이 땀을 흘리지 아니하였고 다윗이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죽을 고생을 하면서 애를 쓰면서 다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속에서 그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튀어나온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아주 겸손한 모습이죠. 이 겸손한 사람은 끝까지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지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가정과 직장, 삶의 터전, 이 모든 것에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그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수동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가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가 기름을 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 머리 위에 부어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을 내게 주셔서 믿어지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나를 세운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자부심, 우리는 이 자부심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그래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이 자부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 생활을 유지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을 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자신을 가리켜서 이 이스라엘 중에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시인이다, 시인이다, 이렇게 번역을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디에서나 시를 썼고 찬송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생명이 위험한 순간에도 그는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위기에 처했던 순간이 바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갈 때 그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쫓겨 도망을 가면서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면서도 그는 시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었죠. 무엇보다도 아들에게서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고 쫓겨서 도망을 가는 자라는 이런 비난을 받고 있을 때 그때조차도 다윗은 시를 쓸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3편 1절에서 4절이 바로 압살롬에게 아들에게서 도망을 가면서 쓴 시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대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을 하면은 그 마음이 죽을 것 같죠. 심지어는요,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니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지도 못한다,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그때에 괴로워서 죽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아마 방에 박혀서 나오지를 못할 겁니다. 근데 그러한 어려운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런 여유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러면은 그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죽어서 지내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을까.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러한 순간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를 썼습니다. 찬송을 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게 하는 분입니다. 이러한 노래를, 시를 써서 노래를 했습니다. 찬송을 냈습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 자였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은 그 상황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 갈 그때에도 사자가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 상황, 그 아찔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 앞에 노래를 잘하는 자, 찬송을 잘하는 자, 그러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찬송할 수 있고 노래하면서 끝까지 그 신앙을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사 왕은요, 처음에는 너무나 존경스럽게 신앙 생활을 잘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요, 아사 왕이여, 너무 안타까워서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처음에 아사 왕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사 왕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 왕이 얼마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요 없애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찍어버렸습니다. 이 속에 아사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그 모든 것 다 찍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그 나라 가운데 주셨죠. 심지어는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 되는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죠. 이 전쟁에서 지면은 이스라엘은 속국이 되는 겁니다. 풍전등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이 아사 왕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주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의 신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을 보면요, 그의 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었었는데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 왕의 기도입니다. 이 아사 왕의 기도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요, 구스 사람 세라의 백만 군대를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아사는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즉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아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세라 백만 대군을 이끌고 온 네가 주님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지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고 함께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할 때에도 아주 담대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사의 신앙생활이 이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너무 기뻐하셔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아사를 보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죠. 그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람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이 에브람 산지는요,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에브라임 산지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세워야 될 것은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랬죠. 아시다시피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족속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그의 적국이었던 북쪽 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 지파가 그게 북쪽 이스라엘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이 족속에 있던 사람들이 남쪽 유다 아사 왕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걸 보고 그 북쪽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남쪽 유다로 항복을 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생활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 아세라 상은요 여신인데 보면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세라미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아세라 또는 세라미스라고 그러죠. 이것이 여인이 그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세라 상입니다. 이것을 만들어 목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열심히 통치하고 있는데 집안에서는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해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연해져 있는 그곳에서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아사 왕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의 신앙은요 보통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고 그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일어나서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겠습니까? 그것을 이겨내었던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네, 뒤에서 배후에서 기도하면서 왕을 도와주어야 될 어머니가 이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아사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아니, 이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어머니가 뒤에서 기도를 해줘야죠. 원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불안한 법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사가요, 이 아사 왕이 그의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태후의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만들어 놓았던 그 신상을 우상을 찍어가지고 가루로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는지 이 사건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끝까지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잘 경외하며 섬기니까 아사왕이 초반에 즉위하고 난 이후부터 35년, 그러니까 왕이 된 지 35년까지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도록 평안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죠.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사 왕이 즉위한 지 35년까지는 괜찮았는데요. 36년째에 보면은 이상징조가 발생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왔을 때에 그때의 이 아사 왕이 했던 행동을 보면은 그가 이미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2절 말씀인데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초반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백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에도요, 전혀 기죽지 않았었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35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지나가면서 신앙생활에 실패했었습니다. 아사 왕이 36년째 되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웃 군대의 원조를 요청을 한 것인데 그것도 성전에 있던 금과 은을 꺼내어가지고 그것을 바치면서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신앙이 약해져 버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약해지면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오는 현상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큰일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데,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실제로 다 이겨내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사업이 망할 것만 같아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이 담대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쓰는 것이요,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있던 금은을 꺼내어가지고 이웃나라에 주면서 원조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긴 세월, 35년의 그 세월을요, 이 아사왕이 잘못 보냈던 것입니다. 아사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역대하 16장 10절에 보면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었을 때 그 말을 듣고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섬겼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선지자를 보내었을 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요, 아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아사 왕이 옥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물론 의사를 찾아가는 거 괜찮습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아사 왕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니까 줄줄이 다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결국 아사 왕은 왕이 된 지 41년 만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어쩌다가 신앙이 좋았던 이 아사 왕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끝까지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습니까? 만약에 아사 왕이 끝까지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또 다르게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아사 왕의 신앙이 제일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 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의 신앙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의 신앙의 최고봉에 있을 때에 아사의 신앙의 특징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만나 주셨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가야 될 신앙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요구하시는 것,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4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로 이것이 크고 제일 되는 계명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요구하는 것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를 아사 왕에게 보내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괜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주신 말씀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원하시는 것을 네가 처음에는 전심으로 나를 향하지 아니하였었느냐 그럴 때에 백만 대군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씀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사 왕이 버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 버리면 다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버리면 끝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이것은 방법을 배우지 않아도 사랑은 방법을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에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냥 쉬운 말로 노가다라고 그러죠. 이 산업 현장에 나가서 몸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일을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합니까?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이 일당을 주는 분이 한 달쯤 지났을 때 일당을 주는데 다른 친구들은 만 원을 주고 저는 만 오천 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좋았죠. 그걸 가지고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요,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당시 제일 좋아했던 과일이요, 바나나였습니다. 바나나여서 그 시장 통해서 제일 큰 바나나, 제일 큰 바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참 춤을 추면서 어머니에게 가져가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받았던 그 일을 해서 받았던 그 돈을 가지고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던 과일을 사서 가지고 간 것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배워주지 않아도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면은 반드시 그 속에서 어떤 행동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 게임에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와 일본 축구가 맞붙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새벽이었죠. 아마 3시경 되었을 겁니다. 그때 축구를 했는데요. 그때 일어나셔서 보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제가 그날 새벽에 유심히 남성도들을 살폈습니다. 예. 새벽 예배를 과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아니나 다를까 빠진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아마 그때 그 TV 보고 계셨을 겁니다. 저는 새벽 4시 정도 전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저도 제일 먼저 일어나서 씻고 옷을 차려입고 TV를 한번 켜보았습니다. TV를 켰는데요. 우리나라 선수가요. 그 한 골을 이렇게 넣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멋지게 한 골을 넣는데 그 선수는요, 제가 이전에 들었는데 이게 축구를 할 때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찬대요. 그 선수가. 근데 그 선수가 멋지게 골을 넣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요. 저만 일어나서 그 잠깐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아파트 전체가 와! 하는 거예요. 다 일어나서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는요, 새벽 예배 나오지 않고 보고 있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그 게임을 더 사랑하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 게임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즐기고 좋아한다 하더라도 결국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간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림픽을 또 뭐가 있습니까? 월드컵을 그렇게 기다린다고 하도 다 지나가 버립니다. 결국 우리 인생도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얼굴로 나타납니다.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아무리 얼굴을 예쁘게 꾸며도 화장을 예쁘게 해도 그 속에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천만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표정이 그 얼굴에 드러나죠. 환경 때문에 그 얼굴이 표정이 어둡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으면은 그는 끝까지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일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이것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다윗 왕처럼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마지막 말을 할 때에 주께서 세워주신 자, 주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자, 그래서 노래 잘하는 자,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주님 드림교회 모든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